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살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애굽과 싸우다가 39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애굽의 바로 느고는 요시아와의 전쟁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거론하며 설득했지만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을 강행한 요시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아가 애굽과 바벨론 전쟁에 왜 끼어든 것인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끝까지 전쟁을 고집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왕들의 통치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먼저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고 당연히 유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인접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펴서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산헤립의 18만 5천 대군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패한 이후 아수르 왕가의 왕이 계승을 둘러싼 분란으로 그 기세가 주춤해집니다만 이내 아수르는 영향력을 회복했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역에 그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합니다. 아수르의 최전성기 때 유다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스 때였습니다. 므낫스의 죄 때문에 결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당시 최강국 아수르의 일방적인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나오듯이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겼던 일은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던 일로 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게로 이어졌고 이를 요시아가 철저하게 개혁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의 멸망이 유예될 뿐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혼합된 신앙에서 벗어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여 나라의 멸망을 미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아 본인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계속해서 유예하려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고 또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으므로 그는 아들들에게도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양육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식은 대외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수복하여 종교개혁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한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애굽의 느고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급격히 쇠퇴하던 아수르는 급성장하던 바벨론에 압도되어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애굽이 바벨론의 팽창을 견제하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기다리던 요시아로서는 이런 애굽을 막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매우 아쉽지만 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때묻지 않은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에서 귀감이 될 만합니다. 나는 요시아처럼 치열한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요시아의 한계도 보아야 합니다. 요시아는 애굽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기자가 밝히고 있듯이 비록 느고의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과 유다의 전쟁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밝힌 점과 또 다윗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악의 분별을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삶은 분명 울림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올곧게 그 길을 지속했다는 데서 오는 울림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을 선악을 분별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빕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던 나이는 23살이었고 석 달 후에 왕이 되는 엘리야김은 36절을 보면 25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살 많은 형 엘리야김을 제쳐두고 23살이었던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은 당시 통상 관례에서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은 30절에 나오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 혹은 국민으로 번역된 암하아레츠는 아몬이 신복들에게 암살되자 요시아를 왕으로 삼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아마샤가 신복에게 죽자 아사랴를 왕으로 삼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에서도 온 백성으로 번역된 암하아레츠는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에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유다를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 혹은 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엘리야김 대신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은 까닭은 여호아하스가 요시아의 통치 기조를 가장 잘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석했을 것이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삶의 신실함에서도 형보다 나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실제로 아버지를 답습하여 반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므깃도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북진했던 애굽의 느고가 하마 땅 리블라로 여호아하스를 소환하여 감금하고 폐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대로 아버지의 통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뜻으로 예레미야 22장 11절에는 그의 이름이 살룸으로 소개됩니다. 아마도 살룸이 본명이었고 여호아하스는 왕명이었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와 새롭게 세워진 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안정시켜 달라는 신앙 고백을 마음 가득 담아 그의 왕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결한 이름의 뜻과 달리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서 그의 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았음을 생각해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왕으로서의 그의 삶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임하는 내면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했고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므낫세가 수입했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신앙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그러나 압수르를 돕기 위해 출발하는 애굽을 방해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아는 절대 악을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해 계란에 바위치기인 줄 알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분투하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의 전형이 바로 요시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속절없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전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다윗의 길이 하나였고, 아버지를 구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만을 직시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조상의 길이 나머지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흉내내어 그 통치를 이어나갔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목숨을 지켜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복을 우리 아버지 요시야에게도 주셨어야 했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참전과 전사에 관한 내러티브가 여호아하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목숨을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울분을 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조상의 길을 따라갔다는 말은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오히려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꼭 대단한 악행을 저질러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현하는 은혜와 은혜의 통로와 도구임을 자임하면서도 실상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끝없이 침전하는 뻘밭에 빠진 것 같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한계를 직면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 삼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만약 이런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여호아하스의 인생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외양은 있으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눈으로 보는 현실만 인정할 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십시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다의 왕임을 자처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티끌만한 기대도 없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서 살아갔던 여호아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숨고르며 걸어가지 못하고 마음을 다잡지 못했던 여호아스를 에스겔 19장 3절 4절에서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켜 이방이 애굽 땅으로 끌고 간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아스를 능력이 출중한 젊은 사자에 비유하나 오히려 사람을 삼켜 지켜야 할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23살의 나이로 애굽에 끌려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쓸쓸히 죽어갔던 여호아스는 분명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비참한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지는커녕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당면한 현실을 묵묵히 헤쳐나갈 때 여호아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이름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대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느고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그의 형이자 요시아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실제로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의 쿰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이 엘리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엘 대신에 여호와를 쓴 것이라 이름의 뜻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꾼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대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그 대상을 완전하게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이름으로 바꾸되 애굽 왕이 내가 이름을 주었다, 유다가 애굽의 봉신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보낼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다 백성 전체에게 배상금을 징수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가스는 주로 세금을 독촉하여 징수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반영하여 늑봉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다윗의 자손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어준 애굽의 명령을 따라 본분을 잊은 여호야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야김이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배상금을 내고 돈을 남겨 자신의 새로운 궁전을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예레미야가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색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여호야김은 애굽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명목 아래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 자기 뱃속을 채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동생은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정작 이 무거운 짐을 이어받은 여호야김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골몰했던 폭군의 전형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1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요시야의 아들이 저런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행을 일삼습니다. 불의를 일삼고 우상 숭배를 도입하며 이를 비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는 동시에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느고를 무찌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정복당하여 잠시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전 601년 바벨론이 애굽에게 한 번 패하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과 유다 주변 속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징벌에 나섭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전쟁에서 유다는 속절없이 패하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은 대단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은 보지 못하고 일개의 전투의 희비에 따라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을 섬겼던 것을 보면 안목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고쳐준 애굽 왕을 위해 살았던 그는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힘만 따랐고 그 힘의 빌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욕심부터 채웠던 그저 필부러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태워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제정세 때문에 나라에 힘이 없어서 나약하게 갈대처럼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회개의 기회마저 스스로 날려버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런 여호야김을 통해 유다의 총체적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점점 망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음을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각본대로 움직여 유다가 멸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운명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면 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멸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패배주의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외부 환경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멸망하여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므낫세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4장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바 있고 열왕기하 8장 19절과 13장 23절에도 유다가 지속해서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악에도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므낫세가 멸망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해서 바로 멸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마음을 다하여 신앙을 바르게 했을 때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만약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제2의 요시야, 제3의 요시야가 되었더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이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으로 사는 대신 힘의 논리를 따라 애굽을 섬겼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강자에게 빌붙어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이름값이 아까울 만큼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24장 6절만 보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기록이 있고 예레미야 22장 19절에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이름을 준 애굽을 위해 산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강한 자를 의지했던 사람의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애굽이 여호야김에게 준 것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도 비극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세우고 후손 대대로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워보고 만족하며 동시에 세상의 즐거움을 상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값을 감당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대들에만 부응하여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닌 동생 여호아스를 왕위에 앉혔던 백성들의 눈에도 여호야김이 함량 미달의 존재였듯이 우리가 여호야김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람들 앞에 함량 미달의 존재가 될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애굽이 나에게 시키는 것,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달콤한 이익에 매몰되어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의 안전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여호야김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중에 센과 치히로의 행망불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바바라는 마녀의 온천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데 유바바는 귀신들을 상대로 온천 영업을 하면서 그곳에 우연히 당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고쳐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름을 고치되 색다른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일부를 빼앗는 방식으로 고칩니다. 문제는 원래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계속 유바바의 온천장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인공 치히로는 이름에서 일부를 빼앗겨 센이라는 이름을 받지만 치히로라는 본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가졌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본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걸어가야 하는 인생 목표를 알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신앙 안에서 엘리야김이란 이름을 준 엘리야김이란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호야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비참해집니다. 그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18살의 왕위에 올라 석 달 동안만 다스립니다. 그가 단 석 달 동안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방귀를 들어 바벨론이 침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이 악하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던 11년 동안에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전했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줄곧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을 의지하여 나라의 멸망을 앞당기고 만 것이 그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 시기로 에스겔과 모르드개와 같은 유다의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많은 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사람을 잡아감으로써 유다가 더 이상 정상국가로 기능할 수 없도록 철저히 그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족과 지도층 인사들, 아주 중요한 기술자들을 비롯하여 군대를 이룰 만한 용사들까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 배상금이나 지속적인 조공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정책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반기를 들 수 없는 나라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물도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솔로몬이 만든 금 그릇들은 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솔로몬 때 만든 금이 가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솔로몬의 재물은 부셔서 없애버려야 할 가증스러운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이후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도구 삼아 솔로몬 시대 이후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에 여호아스의 동복 형제 맛다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이 역시 유다의 지배권이 바벨론에게 있음을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라가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이 있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존속시키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석 달만 왕위에 있었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그리고 11년 동안 왕위를 지켰던 여호야긴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판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동기가 여호아스처럼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이든지 여호야김처럼 힘의 논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아버지의 통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했기 때문이었든지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정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다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사는 인생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힘의 논리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실현하는 인생,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올곧게 말씀을 향한 무게중심이 바로잡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큰 줄기에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고귀하게 빛나게 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과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 뒤를 이은 세 명의 왕 모두 하나님 앞에 흠결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차고 넘치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오늘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에 따라 조변 섞게 하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남들이 한다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남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대단한 것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 우리의 순수함의 열정이 후대에 기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운명론적 패배주의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틈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가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